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오늘 로마서 15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조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4장을 해오면서 신앙이란 혼자 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하는 우열의 비교가 신앙에서는 사실은 초점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해야겠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보다 의롭다라든가 나는 너보다 능력 있다는 식으로 의롭고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바울이 바로 이 같이 가는 문제, 나 혼자 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오라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본을 보인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간청했었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기억할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 혈육, 내 골육 지친, 내 백성이 구원을 받는 문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과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인데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여기를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으며 지식만으로 그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 잘났다는 증거 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신자와 비교할 때 우린 신자요. 저들의 경건치 않음에 비교하면 우린 경건한 자요. 저들의 타락한 생활과 비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별이 나의 신앙과 나의 자세와 내 목표와 내 내용으로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합격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옳은 것, 생명, 진리, 내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으로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옳은 것 같고 다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질책을 받기에 뭐 핑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같은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너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이 되고 상대방을 돕기 위하여 네가 가진 것이 쓰임을 받아야지 난 너와 다르다라는 증명으로 쓰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런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 로마서 15장에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선이나 덕은 다 이웃에게 끼치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도 그래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넉넉히 이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복주심에 동참하여 이웃에 대하여 겸비한 마음을 가지며 사랑하며 저들의 유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다 공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것은 이 구원의 차원에서 전도적 측면에서도 상대방의 깨우침과 또 구원을 얻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가르치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하는 이 측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든가 전도적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과 같은 모양이 돼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절제한 이런 측면에서 약한 자를 담당하거나 자기를 기쁘게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에서 이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 싸움이 이웃에게 그 유익을 끼치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가면 우리의 이해를 돕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부분에도 3절에 경고한 바와 같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본 경고와 흡사합니다. 누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 아는 것이 아니라 라는 지적과 같이 여기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오는데 무슨 문제에 관한 것이냐면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혹은 불신자라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 누가 잘못된 것을 보거든 저 사람은 잘못했지만 나 잘하고 있다 라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라 그 고쳐주는 짐을 져라. 그 짐을 지지 않고 나는 옳았고 쟤는 틀렸다라고 구별하는 것에 그친다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6장 1절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 하는 것은 틀린 것을 고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하자면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고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하자면 신체 일부가 상처를 받거나 어떤 병이 들거나 잘못됐을 때 그걸 치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뜻이 바로 잡으라는 것이 치료하라는 뜻입니다. 회복시키라 이런 뜻이죠.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러진 팔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팔을 고쳐서 석고를 해서 어디다 갖다 겁니까? 목에다 갖다 걸죠.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린 바 같이 목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에서 제일 무거운 걸 늘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머리가 제일 무겁죠. 왜냐하면 이 속에 돌이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걸 목이 늘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 벽에를 조금 삐뚤어 베고 자면 다음날 목을 못 쓸 만큼 목이 사실은 이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팔에 석고를 붙여서 무겁게 해서 모광지에 갖다 거는 겁니다. 그 목 쪽에서 이런 억울할 데가 없죠. 난 못한다. 왜 내가 부러졌냐? 내가 빚졌냐? 난 내 짐이 있는데 왜 그 짐을 나한테 갖다 지냐?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팔 부러졌다고 팔 고쳐갖고 목에 건 거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시합니다. 이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이랍니다. 그러면서 경고가 3절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인 것이다 이거예요. 팔이 부러졌을 때 넌 부러졌다 난 안 부러졌다 이거는 바보 같은 비교다 이겁니다. 신앙 행위에 있어서 혹은 신앙의 원리나 내용에 있어서 저 사람은 범죄했고 나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거나 자기 확인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 셈입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란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말하자면 아까도 예를 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런 차원이거나 전도적 측면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이 짐을 서로 지는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면 왜 나눠져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그 점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중요한 원리로 두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집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가. 모든 부분들이 이 몸이라는 이 유기체를 놓고 볼 때 그 각 지체, 각 부분은 다 전체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 몸이 뛰어나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 균형과 조화가 어느 만큼 되느냐에 따라 그 몸이 좋은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다고 꼭 잘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달리려면 다리가 제대로 뛸 수 있는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100m 달리기를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 어떤 때는 숨이 꼭 차서가 아니라 또 다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달린 힘을 스피드를 다 못 낸 것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기억이 없으시죠 이제는. 이따 예배 마치면 정신여고의 운동장에 가셔서 다 한 번씩 뛰어보고 가세요. 뭐가 안 되나. 다리가 빨리 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깨가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보통 팔이 나오는 것으로 그 어깨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왼발이 나갈 때는 오른 어깨가 나가야 되고 오른발이 나가면 왼쪽 어깨가 나가야 됩니다.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발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혼자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이 움직이는 것만큼 어깨가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 어깨 흔드는 걸 막는 가장 그 일반적인 실패가 뭐냐면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 때 주먹을 꼭 쥐는 겁니다. 주먹을 꼭 쥐면 어깨까지 힘이 들어가서 어깨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흔들어지지 않아서 다리는 여유가 있는데 어깨가 안 흔들어줘서 못 갑니다. 그거 아세요?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조금은 다리와 어깨가 균형을 맞춰서 같이 놀아준다고 합시다. 얼마든지 뛸 것 같죠. 심폐 기능이 좋지 않으면 못합니다. 뛰기만 하면 허파가 입 밖으로 나오면 그건 못 달리는 겁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심폐 기능 좋고 팔다리가 다 균형을 잡았다. 축농증 걸리면 꽝이에요. 숨을 쉴 때마다 뭐 커큰 맥히는데 무슨 수로 뛸 거예요. 다 좋다 이제 완벽하다. 발바닥에 무좀 두 개, 저 무좀이래요. 발바닥에 티는 두 개만 나면 꽝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얼마나 많은 기능이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하나 튼튼한 것 같고 저 사람 잘 달린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투는 팔로 하지 않고 다리로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조지 포먼이 한참 그 왕성했을 때 조 프레이저가 개구리같이 나가 뻗었을 때 다시 돌아온 알리와 붙을 때 아무도 알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리 자신은 자기가 이긴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스피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알리가 이겼죠. 이 아무리 힘이 세도 목표물을 잡아서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물을 잡았다 생각하고 때리면 허공인 걸 어떡합니까? 다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의외로 권투를 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느 부분이 뛰어나다는 것 같고 그 사람 자체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 선을 보면 그 부모님들이 나가서 같이 나가서 서는 번호를 상대방을 볼 때 전혀 기능적으로 쓸모없는데 유심히 보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마입니다. 그게. 이마 좁으면 점수 안 줍니다. 이마 넓어야 되는데 거기다 뭐 메모지 붙일 일이 있어요? 이마 넓어갖고 뭐 하겠다는. 그러나 왜? 이마가 좁으면 속이 좁을 것 같은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마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그게 연결이 되는 그 연상 때문에 그렇죠. 키가 크다 짧다를 다른 말로 다리가 짧다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 아첨 떨리는 자들이 링컨 키 큰 걸 부추기느라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카, 사람의 다리는 얼마나 길어야 됩니까? 키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이 얘기를 이제 우회한 겁니다. 링컨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몸통에서 땅까지만 닿으면 됩니다. 안 그런 다리도 있어요? 키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놀리느라고 다리가 짧다 길다 그러는데 훨씬 보편적으로는 다리가 짧다 길다 안 그러고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 그러지 다리 짧다 길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권투를 잘해, 저 사람 권투를 잘해 그러지 저 사람 팔은 권투를 잘해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 개인적으로 팔이고 다리고 무슨 머리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느 기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 뛰어난 기능이 몸이라는 전체를 평균치에서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쓰여지지 않는 이상 다른 열악한 조건과 구별해서 나는 달라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남의 약점을 지며 짐을 나눠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신앙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 하나 옳고 남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이뤄나가는 전체적 시각에서 총체적 종합적 시각에서 내가 한 부분이지만 전체를 위해 어떤 도움을 주느냐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집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집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둥만 뭐 크다든가 무슨 뭐 소파만 크다든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은 전체적입니다. 그렇죠? 집 중에 기둥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기둥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기둥이 좋고 기둥이 좋은 것 같이 뭐 벽도 좋고 뭐 지은 자재도 좋고 균형도 있어야 되고 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함께 주춧돌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좋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거 하나 좋은 거야 무슨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집 자체 건축물 자체의 요소나 조건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지금 이런 차원 성품을 따르거나 전도적 측면에서의 양보나 무슨 유익함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성격이 그 본질적 원리가 이런 총체적인 종합적 시각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에서 이 가르치는 이 내용의 한 결론으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용납하신 것 이런 차원으로 우리도 전도적 측면에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차원에서 누구를 받으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어떻게 받으신 것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하자면 에베소서 1장 이 유기적 그 밀접한 그 상관관계를 맺으시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면 양쪽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그 존재론적이고 또 궁극적인 목표의 운명적 차원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몸으로 받으십니다. 여름철이 되면 해마다 더운 때가 되니까 그 영화나 TV 프로나 다 남량물들을 하죠. 공포 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최고의 영화는 이거였어요. 내용은 못 보고 제목만 봤는데 제목만 보고도 대단한 영화라는 걸 알았어요. 목 없는 미녀. 목이 없다는 게 뭐예요? 머리는 있고 몸뚱아리인데 그 사이에 목만 없는 게 목 없는 거예요? 아니죠. 목이 없다는 건 목 이상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미녀인 줄 알아요?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목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미녀인 줄 알았어요? 미국 여잔가 보죠? 목 없는 미녀. 목이 없으면 목과 몸이 분리되면 그 둘은 양쪽이 다 존재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다 하는 그 얘기 속에 그 성경의 선언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존재론적 또 영광적 운명의 차원에서 같이 하기로 하신 거예요. 운명을 그 영광을 같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교회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죠. 의 충만은 그럼 누굽니까? 의 충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이는 충만치 않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야 그는 충만해지기로 하신 겁니다. 즉 그는 이젠 머리만 되기로 하시고 몸 부분은 우리 보고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 머리도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구별될 수 없으면 그건 한꺼번에 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고 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차원이라든가 전도적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과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한 이것이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그 내용이 어떤 시각과 어떤 내용에서의 요구인가를 알자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본 에베소서 2장 20절도 그렇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건물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건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건물의 일부가 되기로 하세요.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입니다. 그는 부족할 것이 없고 그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가 되기로 하시고 나머지 일부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셔서 우리의 완성으로만 당신도 완성되기로 하십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그러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그 할 일을 다 못하신 것으로 치부하시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부분도 결함이 있으면 그것이 그 부분의 결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함이듯이 우리의 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함이 되는 것으로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기어코 도달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목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지고 그 명령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옳고 가면 안 됩니다. 나 팔은 옳았습니다. 나 다리는 건강했습니다는 안 통합니다. 우린 모두 다 우리 몸을 다 완성시켜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그 받음에 부응하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최고의 핵심되는 원리는 뭐냐 이럴 때 에베소서 5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이 몸을 위하여 복종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의욕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감당하는 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요구를 한다고 몸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몸의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종합적인 총체적인 그 목적과 관점에서 상호 연결하며 상호 도와야 됩니다. 어느 것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도와야 됩니다. 권투 선수가 이 팔로 때리기만 합니까? 수비도 해야죠. 방어도 하는 것입니다. 아, 때리면 됐지. 이게 맞는 머리나 몸통은 왜 필요하죠? 권투할 때 팔하고 다리만 있고 머리하고 몸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리기만 하고 맞는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 팔 나가고 다리 움직이는 건 누가 합니까? 팔하고 다리 혼자 해요? 대갈통 없이 혼자? 그런 건 없습니다. 뇌는 이 머릿속에 있지? 뇌가 팔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상호, 그래서 팔이 머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어디 떨어지거나 굴르면 뭐부터 감싸요? 얼굴부터 감싸는 이유가 그럼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사건과 연결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마지막 조건이 뭐였느냐면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 의인 10명은 개인 10명이기보다는 한 가족 단위였던 것으로 더 생각이 됩니다. 그쪽이 더 의미하는 바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그 유일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은 롯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롯 가정이 실패되어 있었던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 왜 한 가족이어야 되느냐? 개인 개인의 신앙, 그의 거룩함, 그의 헌신, 그의 능력보다 가족이라는 단위로 있는 것이 더 많은 신앙의 그 표현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지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으로 요구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식으로 말씀된 이것이 갖는 뜻이 뭐냐 하면, 나의 경건, 나의 열심, 나의 능력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많이 강조되기를, 그리고 함께 가는 것으로서 표현되는 일들이 신앙의 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어떻게 남다르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 근거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홀로 근거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하나를 부르는 것, 잘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데 메시지의 초점이 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능력 있는 자, 헌신하는 자, 열심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얼마나 더 많이 요구하시는가, 더 모두를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무능한 자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모두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라시는가가 더 신앙의 행위에서 더 나타나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개인개인보다 가족으로 나타나는 것을 더 요구한다고요. 왜요? 아까 본 그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복종이 그 다음에 얘가 다 뭐냐 하면 부부,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입니다. 인간 상관관계입니다. 그런 부부에 있어서 있는 사랑과 책임,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권위와 복종, 이런 것들이야말로 유일한 권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내가 남다르면 남보다 능력 있으면 더 열심인가를 나타내는 쪽으로 신앙이 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모으느냐, 같이 가느냐, 그러게 나의 남다른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처진 자들을 위하여 쓰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그런 일에 더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복종이죠. 가정이 행복한 유일한 조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뭐 요새 간 큰 남자 뭐 그런 시리즈 나오고 있대요. 성경엔 그런 얘기 없어요. 간 큰 여자는 있어요. 하와부터 시작해서 간 큰 여자는 많은데 간 큰 남자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래? 근데 세상은 까꾸로 가니까 간 큰 남자 시리즈예요. 요새는 뭐 당연시 됐어요. 뭐 말 대답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자가 말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간 큰 여자 이런 건 없고 신앙이 없는 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집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신앙 내용과 행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이다 말이죠. 더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라 말이죠.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함께 가는 일에 필요한가, 쓸모 있는가, 거기에 신앙의 잘남과 못남이 있고 신앙을 초점 잡고 내용으로 채워야 할 분별이 거기 있고 기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능력, 남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장 할 수 있고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겠고, 더 많이 겸손해야겠고, 더 많이 절제하며 충성되어야겠습니다. 사람 앞에 나를 과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어야겠고, 감추어진 우리의 신앙의 싸움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지혜 주시고, 분별 주시며 주의 칭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충성되이 완수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 충성되이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